욥기 4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네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신명기 한번 4장 34절 보겠습니다. 혹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들로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5장 15절 가보세요. 5장 15절.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팔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팔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팔을 나타날 때 흙이 이가 되게 했죠. 또 물이 피가 되게 했고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팔을 이집트에 뻗쳤을 때 그 이집트의 나라의 모든 첫태생 왕궁에 있는 왕자로부터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의 그 첫태생들을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죠. 여기 지금 본문 보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우리도 팔이 있죠. 인간들이 팔이 있으니까 이 팔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옛날 2차 전 때 보세요. 히틀러를 따른 무리들이 팔을 탁 뻗치면서 하이 히틀러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그 팔을 펴셔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요 마귀를 또 다 귀신으로 바꿔놨어요.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혀를 열어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또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장사지내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서 나알이나 돼서 썩은 나사로를 끌어내시는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죠. 사실 지금 인류 역사 말이죠.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 전 4천년 동안 이 인류 역사라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처럼 자기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들이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안 세워도 자기들이 정말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수백 명의 지성인들이 나왔고 4천년 동안 엄청난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팔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죄라는 그러한 정의가, 옛날엔 모든 불의가 죄였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왜?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제거된 겁니다. 순식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은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럼 관역이 무엇이냐? 관역이 뭡니까? 그건 또 얘기 못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떤 가설 위에, 아, 이건 기본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아메바가 있었다. 아메바가 있었다는 것은 가설이죠. 그 위에다 집신벌레가 됐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메바나 집신벌레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세상 모든 교육이나 과학이나 철학은 무엇도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철학자들도 이 썩은 이성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17장에 있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패한 데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년 동안 하신 일들을 이러한 지성인들이, 과학자들이, 교육자들이, 철학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4천년 동안 한 일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깜깜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만들라고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저 우리 멕시코에 있는 리앱 센터는 이름이 뭔가 하면 알파레로예요. 알파레로라는 것은 토기장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서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이 빚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기도로 빚어지고 빚어져서 저들이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자녀가 되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알파레로라고 그랬습니다. 알파레로라고. 토기장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뭐 코발트탄도 만들고요. 엄청난 원자탄도 만들고 수소탄도 만들고 심지어는 폭죽도 만들고 소리를 많이 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둥 소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내는 것은 무언가 말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37장 1절로 5절 가봅시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러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우리 계시록 10장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우리 주님 아닙니까? 외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데 천둥이 발한다.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그랬어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아시더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아무나 알아들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어요. 이게 특별한 제자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참 담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요한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아니라 이거죠. 누구냐고 물었다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비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채통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 양반들 말이죠. 먹을 게 없어도 이빨 쑤셨잖아요. 이게 채통이에요. 양반의 채통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채통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찬양을 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감사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라는 것은 죽이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그랬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린 죽었어요, 이미. 우린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혼이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육신적인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 가지고 사탄이 욥을 괴롭혔잖아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끝까지 감사하면은 마침내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나요. 우리가 때로는 저 공산권이나 모순한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있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지라도 바로 주님께서는 고통 없이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하늘로 들어가신단 말이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자,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는 위엄과 타고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참 비참하게 된 요반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이제는 뭐 옷을 걸치고 있어봐야 다 피고름 때문에 다 같이 돼버렸고 온 몸에는 욕창이 났고 정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뭘 먹었겠습니까? 몸은 빼짝 말랐을 거고 참 뼈가 드러나는 앙상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백에 너는 위엄과 타고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바로 지금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정말 더러운 걸레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아 나는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학위를 받았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철학자다. 나는 과학자다. 이러면서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욥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피고름 나면서 빼짝 말른 그러한 형상으로 보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들아 너는 위엄과 타고남으로 꾸며봐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해봐라.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비참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비참하게 안 느껴요. 절대로 안 느낍니다.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참 지상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 물론 다니엘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양심시대 율법도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얼마나 큰 대조가 됩니까? 인생들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인생들이 지금까지 읽어놓은 과학과 교육과 철학과 모든 이런 것들 종교 이런 것들을 잊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 주님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보게 되면은 주님 솔로몬의 노래 시편 45편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이 나는 옷으로 단장하고 그의 동료들보다 우위에서 기쁨의 기름으로 부음받고 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이는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이가 되신다. 이게 바로 이 술렘메 여인이 솔로몬 왕 우리 주님 같은 솔로몬 왕을 향해 한 얘기죠. 이게 또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영광이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한번?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24절 보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하시더라.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뭐라고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그를 만졌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분을 눈으로도 보고 만졌고. 왜 요한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주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가면서 주님의 말씀 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들었죠. 그들은 항상 비스듬히 누워서 들어요. 먹을 때도 그렇고 의자에 앉아서 앉아 앉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종사를 할 때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듣고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주님은 그런 분이다 말이죠. 예? 그분은 창조의 아침에 우주를 마치 옷처럼 입히셨다. 우리 이불서 배울 때 배웠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옷이다. 그러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는 거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옷처럼 말라버리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셔서 결국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멸하고 결국 그분은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너희가 스스로 옷을 입으라. 무엇을 옷을 입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새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배웠던 거, 깨달았던 거, 자기의 모든 거 다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죠. 신실과 증실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하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스스로 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입은 옷은 이거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는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혼이 입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입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혼을 정결케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몸까지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몸을 자꾸 생각해. 이거 이게 난 줄 알아요. 이 죄의 몸이거든 이거.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칼이 들어와서 죄의 몸은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몸과 혼이 딱 붙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듭나니까 죄를 멀리하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 받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자의 그 심벌의 그 포피를 딱 변했잖아요. 육신을 변했잖아요. 이건 뭔가 아담의 씨, 아담의 씨를 나오게 하는 거를 피를 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는데 피가 나지 않고 우리의 혼을 육신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공부해서 이 말씀과 잘못된 것이면 다 버리고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 옷을 입을 수 없죠. 전신 갑주라는 것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다 무장을 하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으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 뜻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 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뭐 교회에서 뭐 그냥 들으면 됐지 뭐 성경 학교로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보면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안타깝죠. 스스로 옷 입으라.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입을 수가 없죠. 주님이 입혀주셔야죠. 말씀으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말이죠. 물리적인 옷 말이죠. 전부 이 식물이나 말이죠.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옷 같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식물. 같은 같으면 그 뭡니까? 그 목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 동물 죽여가지고 가죽으로 만들고 말이죠. 또 그냥 구두도 동물 죽인 가죽으로 만들고 말이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니에요? 또 썩을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냥 거기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신분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득, 나는 이렇게 소득이 많다,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됐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지만은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 백합꽃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합꽃을 자라게 하시는데 길쌈도 안 하고 거름도 안 주는데 백합꽃이 나는데 향기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백합꽃이 너무나 향기가 독해서요. 문을 닫아놓고 백합꽃을 놓고 거기 자면 사람이 죽어요. 너무나 향기가 세가지고. 그 향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네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를 낮췄죠. 꿈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당신이 큰 머리다. 당신은 망할 것이다. 당신 다음에 좀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출지니라. 또 벨사살 왕이 참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담아서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너는 이미 저울에 달아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을 때 그걸 해석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이제는 떨어졌다. 그대로 다 얘기해. 그날 죽었지 않습니까? 낮췄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러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고 그랬죠. 사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죠.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쉬우면 당신이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보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당신 죽었다가 깨달음 못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슬림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웃습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생 무상이 나온 거예요. 한국의 참 5천 년 역사에 문학의 그 한 가지 문학의 그 주요 주제는 인생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계속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상. 계속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거예요. 아예 포기한 겁니다. 저희 옆집에 노인 부부가 살아요. 이 노인 부부를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길래, 이 사람 불교 신자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아, 불경에 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도 팔만대장경에는 남하대경 36장 6절에 가보면 아, 부처께서 불교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했다고. 어, 무슨 얘기를 했는겨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말은 등불, 아,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빛이 나지 않으니까 기름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생명을 줄 수 없었다. 예수가 오면은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불경도 안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지도 않는 거 아니냐. 또 유교 신자들도 공자가 먼 훗날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라 그러는데, 유교 신자들도 뭐 유경을 읽습니까? 어디 사서상경 무슨 대학 중학 뭐 어? 중용 이런 거 읽습니까? 하나도 안 읽으면서 유교 신자래. 자기는 조상이 유교래. 이래가지고 다 그냥 거칠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거 읽으면 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고 박사학위 적당히 받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공부하고 그냥 돈 주고서 박사학위 받고 가가지고 그냥 교회 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려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만 찾으세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찾는다고 그랬거든. 어디서든지 찾고 찾으면, 한자를 봐도 그래, 한자를 봐도,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봐도 배선자를 보면 8명이 배가 있는 거, 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딱대기 3개면 왕이고 위에 하면 주고, 여러 가지 뭐 금자도 보면 두 나무가 있는데 보는 거고, 선악과와 생명과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오를 의자에도 양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의로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양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잖아요. 아, 이러면 합해져야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합해져야만 내가 의로워진다. 이게 얼마나 진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찾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갔다는 게 여러 뜻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노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고 그랬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착한 척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속의 마음은,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겉으로는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싹 웃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설교할 때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악할 뿐이고 그럴 때는 행위로 그냥 팍 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람들은 중심,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포장해서 그래요. 종교로 포장하고 다 자기 의로 포장해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빛과 소금.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을 뿌리면 난리를 치면서 다 토해내요. 한 번 가져 안 돼. 저는 미꾸라지 잡아봤어요. 시골 있을 때. 그 좀 추어탕 만들려고 해봤는데 밖에서 이만큼 잡아가지고 소금을 확 들여보여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그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럴 때 또 물을 싹 빼고 또 한 번 또 집어넣어요. 그럼 난리야. 그래서 대소분 한 다음에 그냥 물 속에 집어넣고 그냥 형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으스러질 때까지 팍팍 끓여야만 돼. 그래가지고 추어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야 돼,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서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실수해서 주님이 채찍으로 때려도 선을 이루십니다.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보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나 세상에서 취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아담의 자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끼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가 다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의 육체에 다 받으시고 거기에 아버지께서 죄를 선고하시고 우리의 율법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할 수가 없나이다. 이 모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하루를 지나며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일 걱정하지 않고 하루에 받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서 잘 정착되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들 조망감 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